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3면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앞에 4장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 계속되고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을 알려주어서 이 여인이 피난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피난에 가서 7년을 지내다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과 땅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호소를 하러 갔죠. 돌려달라고. 그런데 마침 그때 선지자의 사환, 아니 그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특히 그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려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때마침 그 아이와 함께 왕 앞에 등장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리게 되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 흐름을 보면 이 이야기는 다소 좀 사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포위되어서 멸망 직전까지 이르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8장 7절 이하에 보면 8장과 9장에 이어서 그 북쪽에 있던 왕국인 아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는 일에 선지자가 개입해서 어떤 계기를 만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규모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있을까?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내용일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터인데, 지금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처음에 이렇게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약 550면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나락골에 탄식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1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것이 엘리사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하사엘과 예후는 8장 7절 다시 오늘 보면 뒷부분에 보면 엘리사가 가서 이제 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은 하사엘과 예후와 함께 이해되는 것인데 그 역할은 방금 읽은 것처럼 칼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이는 역할. 다시 말하면 심판자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나라 꼴이 이렇다고 탄식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 같죠. 그리고 그들의 등장과 이 심판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8장 7절 이하에 이제 기록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묻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과 8장 7절에 이르기까지의 그 사이 이야기는 대체 무슨 내용일까? 아직 하사엘도 예후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이의 이야기. 그 사이의 이야기를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 사역의 대부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몇 쪽 넘기셔서 열왕기하 2장으로 가보시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하고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19절 이하부터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물이 좋지 않은 불모의 땅에 가서 물을 고쳐 거기서 다시 수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리고 있는 사람들을 곰을 불러다가 죽이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일을 이제 처음 도입을 하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구원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사역이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이야기 가운데 심판의 사역은 이미 그 앞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장 7절 이하로 이제 미뤄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8장 7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엘리사가 하는 일은 구원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매 장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입히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3장에 보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그리고 에돔하고 연합을 해서 모압 배반한 모압을 공격하러 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러 가는데 물이 없는 바람에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오게 되는데 선지자가 물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다라는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비단 북이스라엘 전체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는 사건이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겪었던 곤경을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 또 아들이 죽자 되살려 주는 일, 그리고 흉년 속에서 곤경에 처한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미쳐지는 일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적국인 아람의 장군 나아만에게까지 임하였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6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선지자의 제자가 겪는 곤경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6장 8절 이하에 다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북왕국 그 북쪽의 나라인 아람 왕이 계속 북왕국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미리 그 아람 군대가 어디로 갈지를 다 알려주는 바람에 매번 공경이 무위로 돌아가는 사건이 6장 8절부터 23절까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들었던 말씀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계속 구원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일이 열왕기하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앞에 좀 더 긴 사건이 하나 들어있죠. 그것이 6장 24절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고 계셨는데 이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왜 선지자 주변에는 계속 구원의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있던 북왕국에 선지자가 함께하면서 곤경에 처할 때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그들이 처할 형편은 구원이 아니라 6장 24절부터 나와 있는 형편이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예전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이 얻게 될 결과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재앙일 것이라고 누누이 경고되어 왔기 때문이죠. 여기 또 한 번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4절, 열왕기하 6장 24절을 보시죠. 거기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여러 번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무 방비도 못한 채 다시 아람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기에 이르죠. 자, 이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서 펼쳐지는 형편이 25절부터 묘사되어 있는데 성중이 크게 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 안에는 굶주림이 심하고 성 밖에는 적군이 가득한 상황이죠.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냐면 거기 보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 1세겔은 대략 11g 정도 되는데 예전에 다윗왕 때에는 은 50세겔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과 소를 구매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하는 걸 보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아주 처참한 지경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26절 이하에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성 위로 왕이 지나가는데 여인이 와서 탄원을 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왕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도울 방도가 전혀 없다. 여호와께서 뭘 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용건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사람도 아니고 왕한테까지 와서 이야기를 해서 무언가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용건도 듣기 전에 나는 못 도와준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이었는데 지금 왕에게까지 나왔는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이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것 보통의 탄원의 내용일 텐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왕한테 밥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28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식량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식량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심판이나 좀 제대로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아이를 삶아 먹었다고 그런데 안 내놓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왕한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반응이 이렇지요.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왕이 옷을 찢습니다. 예. 찢을만 하죠. 지금 이 나라가 이게 무엇인가? 더구나 이 사람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있죠. 백성들이 보니까 왕이 속에 배옷을 입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배옷은 절망적인 슬픔의 상황에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면 왕은 지금 이 안에서 무언가 왕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어쩔 줄을 모르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의 슬픔과 분노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31절에 보면 왕이 문득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곤경 속에서 무언가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의 내용이 엘리사를 죽이기로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곤경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전까지는 공격이 오면 미리 다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려줬는데 이번에 안 가르쳐줬다고 화를 내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사실 이건 엘리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3절에 보면 그 선지자를 찾아간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무슨 그 이 곤경을 해결하는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노 속에 화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뭐 선지자를 죽인다고 그 먹을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적군이 물러갈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셨습니까? 아람이 쳐들어온다는 걸 내내 가르쳐 주시면서 도와주시고 시간을 벌어주셨는데 그걸 다 허비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러가지고 이제는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또 무언가 하시죠. 그것이 7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죽이겠다고 찾아온 왕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긴 뭘까요? 이거 해결된다는 이야기죠. 한 스알은 대략 7리터 정도 되는데 앞에 은 80세겔로 나귀머리 하나 사고 있었는데 다음날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사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왕의 신하가 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선지자의 말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면 6절 이하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무슨 연합군을 조직해서 지금 쳐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던 군대가 다 도망갑니다.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겠다고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 아무 먹을 것도 없이 자식을 삶아먹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갖고 온 군량미를 넉넉히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 7장 끝부분까지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으로 아끼시고 있구나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연거푸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사태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기회를 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기막힌 경험을 하며 사방에서 죽음만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죠. 밖을 내다봐도 죽음이고 안을 보아도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떠올리는 생각이라고는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곤경에 처했으면서도 하나님께 온갖 짜증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쫓아내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먹이고 계십니다. 죽음만 어른거리는 순간, 대체 우리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순간에 오히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몫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 그 해결책을 맛보며 그냥 또 이렇게 이런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은혜의 큰 것이 맞지만 이것으로 이스라엘에게 펼쳐지는 이야기는 충분히 다 이야기된 것인가, 이렇게 묻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해결자만 되시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품고 계신 뜻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읽은 8장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8장으로 와보시면 8장 4절에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 앞에 보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나오는데 아마도 이 나병 걸리기 전 사건을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이야기가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왕이 이 게하시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이야기 좀 들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꺼내놓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엘리사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놨던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장으로 가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4장에 보시면 4장 8절 이하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선지자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귀한 여인이 선지자를 대접을 하죠. 그리고 지날 때마다 선지자를 잊지 않고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시절에 선지자가 지나기만 하면 꼬박꼬박 대접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뭔가 필요한 게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서 1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왕에게든 사령관에게든 무언가 부탁해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답을 안 합니다. 필요한 게 있다고. 뭐 그 선지자를 대접할 정도 되니까 넉넉하고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니까 부탁할 게 없었던 모양 같기도 한데 엘리사가 그 대답을 듣고 그냥 잊지 않고 14절에 사환하고 게하시하고 의논을 하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뭔가 여인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건 무엇이냐 하면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 상황에 여인은 남자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남편은 늙어가고 있고 아들도 없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무언가 도와줄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시 여인을 부르죠. 그래서 여인이 오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서는 회심의 선물을 준 셈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좀 평범치 않아 보입니다. 여인의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가 보기에 여인은 풍족하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낙이 없는 상태로 보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가엾게 여겨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자,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한테는 그런 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우리가 본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에 그 속에 배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여인도 밖에서 보기에는 풍족해 보이는데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속은 배옷 입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선지자가 말을 했으니 여인이 어떻게 받든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나죠. 그 이야기가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무릎에서 갑자기 죽어버리죠. 선물로 주어진 아이가 이렇게 느닷없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죠. 급히 나귀를 타고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멀리서 선지자가 여인이 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무슨 일인지 가서 물어보게 하죠. 그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데 게하시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인이 평안하다 그러고 게하시하고는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물론 집에도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도 남편한테도 하지도 않고 그 선지자를 찾아오죠. 그러더니 27절에 보면 선지자를 만나니까 달려가서 그의 발을 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될 줄 제가 다 알았습니다. 저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선지자한테 말하고 있죠. 자, 선지자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환을 먼저 보내서 아이를 살리도록 하는데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중에 따라 들어가서 32절 이하에 보면 들어가서 이제 둘만 있고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입을 아이 입에 맞추고 눈을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몸 위에 엎드리죠. 그런데도 바로 살아나지 않고 몸이 조금 따뜻해졌다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서 결국에는 아들이 살아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도 말 한마디면 살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이 여인의 응답, 저에게 이런 좋은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곤경 앞에 선지자도 난감한 상태에서 무언가 했던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던 여인에게 아들을 되돌려 주신 사건, 그것이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남편이 여유롭고 뭐 이만큼 살다가 여유가 있으니 선지자도 좀 대접하고 이렇게 가는 게 내 인생인가 보다. 이제 이 정도 마음을 품고 있는 여인에게 더 좋은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에게 기대밖에 좋은 선물을 주신 사건이 4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상스럽게도 그렇게 받은 선물을 잃고 탄식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체 내 삶에 뭐가 좋은 게 있겠느냐고, 왜 굳이 나를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냐고 원망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 선물을 되돌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넴 여인은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기근을 겪습니다. 이제 아들도 살아나서 살만 해진 것 같으니 또 집에서 살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죠. 7년 동안이나 기근을 겪어서 블레셋에 가서 겨우 몸이나 의탁하고 살다가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와 보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집도 전토도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아마 되돌려 달라고 했을 텐데 그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죠. 7년 만에 돌아온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왕에게까지 이 일을 탄원하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선지자를 만난 이후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없던 죽음도 경험하고 피난도 경험하고 그리고 재산의 상실도 경험합니다. 오히려 선지자 만나서 더 피곤스러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다하다 안 돼서 이제 왕에게까지 탄원하러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 이상스럽게 펼쳐 진행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때마침 왕은 게하시로부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중이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바로 그 여인 그리고 그 아들을 직접 보고 나서 오늘 보면 6절에 나오듯 여인이 바라던 것에 더하여 그 7년간의 소출까지도 전부 그 여인에게 회복시켜 주도록 관리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 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8장은 지금 뭐 8장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 6장, 7장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스라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 펼쳐지는 인생이란 어떤 것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삶을 이런 모양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수넴 여인의 모습이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여러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나 이 일로 의기소침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겪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는 이제 재산을 다 놔두고도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피난도 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산쯤이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기근도 그리고 재산을 빼앗긴 일도 다 겪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면에서 4장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과 8장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8장에 와보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왕에게서조차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가 소망을 품고 살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자, 이스라엘은 많은 구원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전부 허비하고도 허비한 채로 곤경에 빠졌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곤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소망에 갚아낸 그런 현실을 펼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었다면 수넴 여인처럼 더한 것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계속 그렇게 오늘 하루의 곤경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안도하며 계속 그렇게만 살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겨우 곤경이나 해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냐?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더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더한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안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무슨 일 때문에 이 구원이 임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우리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이 연거푸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8장 6절 다음 7절부터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칼과 같은 심판이 일어날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된 삶은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더 놀라운 일 속으로 초대받는 일일 텐데 이스라엘은 거기로 한 발자국도 더 가지 못한 채 이 구원의 일들을 무심히 넘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처럼 그가 기대하지도 못한 일, 기대하지도 못한 구원과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품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간증들, 돌아보면 주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은, 그 은혜는 왜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사로 나와 계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선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뜻을 품고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길로 나아오라고 어제도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연을 제대로 알아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곤경에서 해결된 것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 그 활력을 경험하는 복된 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이 초대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으로 깊숙이 더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받아 누린 은혜는 주께서 주려고 하시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주의 백성답게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가 실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